오늘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에 대한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 종교들마다 그 종교에 들어가는 입문 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와 같은 경우는 세례가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입문 예식이라 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신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교회의 온전한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지금부터 기독교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교의 경우에는 할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거쳐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거쳐야 그 공동체 일원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진행하는 예식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두 가지 큰 잔치를 하는데 그 첫째가 할례 받았을 때이고 둘째가 13살 때 승인식을 거칠 때입니다. 할례가 유대인의 후손 되었다라는 것을 인치는 것이라면 승인식은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그런 예식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예식입니다. 이 할례 제도가 정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말씀인데 이 17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 내용은 9절에서 14절까지로 할례를 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례를 사라로 계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 23절에서 27절 등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온 가족과 더불어 할례를 받는 내용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계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런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말을 하셨을 때가 이 말씀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다고 했습니다. 99세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희망을 다 조용히 내려놓고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상황 속에서 삶을 잘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네가 아브라함이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얻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해버려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을 만큼 이 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에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둘 것이다 했습니다. 그 언약이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짐승을 쪼개 갈라놓고 하나님께 체결했던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약속과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영원히 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참고 지키고 준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넣는 잘못을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유지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시는 말씀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시고 4절 말씀에 네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나오고 또 에돔의 후손인 나중에 이돔의 족속이 되는 그런 민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혈통을 말씀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를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말씀은 이 언약이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축복은 그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사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이 있단 바로 이 영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 능력이 뛰어나다, 천재가 많다 등등의 여러 가지로 세계사에 공헌했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올곧은 진리를 그 민족들이 잘 보존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할 것인데 이 축복이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의 결과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온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이 엄청난 축복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심각한 잘못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 같은 이제는 은혜에 의지한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법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한 뒤에 이 언약의 축복이 다시 주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모든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에 기인한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과오와 잘못을 감추어주지 않지만 그 과오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이 할례 제도인데 할례가 무엇이다라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인데 이 할례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표징으로 주셨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들과 관계라는 것은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뜻을 이 할례에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 거룩한 집이라 부릅니다. 좋은 재료로 지어져서 거룩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히 성별된 구별된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모든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 구분해 내시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그들 모두가 악으로부터 구별된 정결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선민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그들 모두가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할례가 잘못되어서 마치 할례가 의로워지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선민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15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요.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이제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신 것이다 라고 구분하면서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이 할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라고 정리해 준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이 할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사라의 계명인데 원래 사레라고 하는 말은 나의 공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성격해서 여주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공주라고 했을 때 이 사레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사라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공인이 되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표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인이 됐다는 의미에서의 사라로 개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사라로 이름을 바꾼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고 개명한 사라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자주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 이름이 바뀔 때마다 큰 삶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례로 바꾸시면서 그들의 삶에 큰 계기가 오게 하셨는데 곧 이삭의 출생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할례를 받고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비들까지 다 돈으로 산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게 해서 말씀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총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복을 늘 누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나 어울리는 성결한 생활로 하나님 기뻐시게 드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